아멘. 보통 사람이면 다 잘 알 수 있는 노사연 씨의 그 만남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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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라는 노래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만남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와 만나느냐의 문제는 영혼은 운명을 불태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쇠파리도 천리마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리도 못 갈 하찮은 쇠파리가 천리마를 만나니 천리를 가게 되었다는 축복의 말이죠. 이 속담도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행복이냐 불행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역사가였던 사마천에 계명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계명우기. 여기에 보면 네 종류의 친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가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쩍우, 두 번째는 이루, 두 번째는 미루, 세 번째는 외우라는 친구가 있답니다. 첫 번째 쩍우는 도적 같은 친구라는 말입니다. 적자가 도적 적자죠. 도둑놈 심보를 가진 친구. 이 친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친구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관계를 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적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우입니다. 이것은 즐거운 일, 어울려 노는 일을 함께 하는 친구입니다. 맨날 놀기만 하는 친구. 놀고 즐기는 일이 우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지면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우나 이루는 친구의 어려움을 떠안을 마음은 1도 없고 이지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는 절대로 사귀지 말고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밀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친밀한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는 말입니다. 비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감추고 숨기고 싶은 어려움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를 말합니다. 친구의 허물이나 어려움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친구입니다. 참 좋은 친구죠. 네 번째 친구는 외우입니다. 외우는 외자 서로 괴뢰할 외자죠.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괴뢰하는 친구입니다. 존경하면서 장점을 배우고 허물과 약점을 서로 보완해주면서 믿음과 신앙, 사랑과 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참 좋은 친구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친구 미루와 외우는 참 좋은 친구죠. 이런 친구를 만나야 인생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과 영원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과 영성이 깊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의 본성을 점점 더 황폐하게 만들고 죄짓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삶을 오염시켜 악인이 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친구나 사람을 만나는 만남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찾기가 힘든 문제도 있지만 이런 영성과 지성, 심성과 인품을 좋게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세 번째 친구와 네 번째 친구가 잘 없죠. 미루와 외우라는 친구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면요. 뭐, 지 조금 알아주면 좋다고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친구를 또 사람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복된 삶의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주는 최고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과 행복의 성산인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산으로 인도하신대요. 여기 내가라는 이 사람은 이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왕의 하나님, 하나님 왕이시죠. 그리고 여기 나의 성산, 나의 제단, 내 집,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만왕의 왕이 되신 왕릉이라는 뜻이고 오늘날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셔서 왕의 집인 왕궁, 즉 교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리고 인도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인도하셨다. 만왕의 왕을 만나서 기쁨과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인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니 교회에 오기 이전의 삶은 자신이 행복을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 만나고 직업을 선택하고 가정을 꾸려 지상천국을 꿈꿨지만은 오히려 지옥 같은 쓴잔을 마시고 상처투성이, 피투성이, 만신창이 되어서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를 잡고 교회로 오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무한하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이 성산, 만왕의 왕이 계신 왕궁인 하나님의 집에 초청을 받아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인도와 초청을 받아 오셨기에 기도의 제단, 번제와 희생의 제단에서 최고의 기쁨, 영원한 행복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기쁨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사마흐라는 단어입니다. 사마흐가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이 사마흐는 마음과 영혼이 기뻐하거나 즐거워서 행복해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깊은 곳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참 좋다라는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그것을 말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 진정한 행복이죠. 바로 왕궁인 교회에서 왕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뭐냐,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맛보았습니까? 매주일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에 그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 교회 오니 이야 참 좋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참 기쁘다. 교회 오면 신경질하고 교회 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지고 들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교회로 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는 기쁘게 해주겠다. 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며 큰 축복입니까? 우리나라 사극을 볼 때 감동적인 순간 중에 하나는 왕이 친히 비천한 농부나 어부를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참 감동적이죠. 왕이 비천한 농민들을 만나고 어부를 만나는 것. 그리고 왕이 그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일입니다. 왕이 평민, 특히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는 것은 왕이 베풀어주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수많은 백성이 왕이 가는 왕궁을 사모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된 사건이죠. 평생에 왕의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런데 왕이 친히 평민을 찾아가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평민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요, 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인도와 허락으로 왕궁의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는 왕을 직접 뵙는 것이죠. 왕이 거하는 처소를 구경하고 왕을 만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실을 구경하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진을 찍는 것이 아주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죠. 가끔 어떤 분은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집에 세워두거나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요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에게 대통령을 언제 만나서 사진을 찍었는지 그런 것을 보았다면 반드시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잘못하면 시험까지 떨 수가 있습니다. 나를 어찌 보고 이런. 대통령을 직접 같이 만나서 사진을 찍은 것이 그분에게는 그분의 개인과 그분의 가문의 영광이겠죠. 여러분 한나라 대통령의 임재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감격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 왕이 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 시간에 번제와 희생을 제단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기쁨과 행복, 회복과 축복의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왕권으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게라고 할 때 내게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선지자로서 권세를 가진 자라는 증거로 기름을 부어서 왕의 대관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권세자 왕이 오셔서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을 잃어버린 자죠. 물질을 많이 벌어들이지 못하는 자죠. 재능이 부족한 자죠. 또 물질을 잃은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입니다. 이런 상실과 이별은 마음에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다. 또 포로된 자, 갇힌 자는 감옥에 갇히고 혹은 자유와 주권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슬픈 자가 나오는데 이 슬픈 자들은 행복을 잃고 밤낮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한마디로 상실과 이별의 아픔, 슬픈 상처를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실과 이별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만남을 시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남을 주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시작과 만남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더 좋은 행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치료해서 낫게 해주겠다. 고른 자에게 자유를 주겠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과 회복의 날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축복을 베풀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분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 계시는 요만큼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슬픈 자가 있을까요? 욥만큼 가난하고 모진 질병에 갇힌 자가 있을까요? 욥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은 사람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몽땅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상실과 이별, 절망 그 자체에 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전에 사랑했던 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10명을 다시 얻게 됩니다. 나중에 잃었던 재산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욥은 그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욥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의 그림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의 교인의 예표요, 교인의 대표 단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승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이 욥의 회복과 은혜, 행복과 축복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가 되므로 소망이 없고 끝났다고 너무 쉽게 스스로 여러분들의 결론을 내리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승산인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좋은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더러워진 그릇을 비우고 닦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소유한 세상 것들 중에 버려야 할 더럽고 추한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안 하면 이가 안 버린다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비우고 더 가치 있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영원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참된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산 왕의 집인 왕궁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인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위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용하소서라는 복음성이 있죠. 그게 보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희망,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런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아멘. 이 땅의 생명, 여러분에게 생명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행복, 이 땅의 위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치유와 회복을 은혜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전능하신 왕이 계신 곳, 오직 교회뿐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와 위로, 치유와 회복, 행복과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한탄과 절망과 불안이 묶여 죽어가고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만난 것은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 큰 축복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희망이고 교회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 교회에서 맛본 자들이고 또 앞으로 맛볼 주인공들임을 믿습니다. 네. 세계 제일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은 사람 가운데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자서전에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은 어머니가 주신 세 가지 유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첫 번째 유산은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나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 용돈을 20센트 받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11조 2센트를 드리는 11조 습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사업에 대한 모든 비전을 기도 중에 얻었고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 어머니에게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100만 불을 벌었을 때 10만 불이라는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100만 불은 지금 환율로 따지면 10억 원이 넘죠. 13억 원 좀 됩니다. 거기에 대한 11조가 뭐죠? 1억 3천만 원. 이 11조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11조를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 두 번째 유산은 교회에 빠지지 말고 교회에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라. 이것을 내게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제일 앞자리에 앉고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 나를 데리고 예배 40분 전에 교회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야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교회 맨 앞자리는 가장 큰 축복의 자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산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마음이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늘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랐고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고 항상 순종하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머니께서 나를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게 한 신앙 유산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록펠러가 받은 신앙 유산 세 가지의 핵심은 오직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신자는 11조 안 내는 줄 아세요? 부신자는 교회에 와서 11조 안 내고 술집에 더러운 곳에가 11조 다 내버립니다. 10에 3조까지 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11조 내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그 신앙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록펠러는 교회를 통해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공자, 행복한 자가 된 자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승산인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간혹 보면 이거 그냥 가다가요 예배를 쉬어버리고 뭐 기도도 쉬어버리고 뭐 별거 없더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산을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집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신앙행위는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의 제단에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번제와 희생은 교회에서 드리면 오늘날의 예배행위죠. 하나님의 성산인 교회로 인도된 성도들은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철저한 믿음의 행위는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를 통해서 내가 큰 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건데 왜 예배를 쉬고 왜 기도를 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법이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바른 기도와 바른 예배가 되도록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본부로 만들고 있느냐? 왜 기도 안 하느냐? 왜 교회에 비어두느냐? 왜 예배를 안 드리느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다른 기도 바른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강도 속으로 만들어버린 자가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한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 속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들 아니냐? 강도의 아집도로 만들었다는 강력하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책망 앞에 겸손히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해 예배의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기도와 응답이 있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없인 얘기를 무시하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기도와 바른 예배자가 아니면 왕궁인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악한 강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짓밟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행위는 열심히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4절로 5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하셨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때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8절에 가서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주의 집인 교회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주의 집에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배와 기도의 집인 교회에 살듯이 날마다 열심히 나와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이 없어요. 내 행편에 뭐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뭐 무슨 복을 받을 거냐? 하나님 내게 줄 복이 뭐 있겠느냐? 이런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 이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만물의 예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홍해의 길을 예시는 분이세요. 그 바다의 길이 어디 나겠느냐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그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홍해의 길을 예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 곧 은혜와 축복의 대로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번제와 희생의 예배 감격의 찬송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의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출입하시고 교회를 사는 것처럼 교회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출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저 사람은 막 교회에 그냥 산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들으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이 여름에 몸이 나른해진다고 해서 신앙도 나른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병이 납니다. 더 열심을 내시고 오히려 여름에는 새벽에 참 기도하기 좋잖아요. 새벽에 속히 일어나고 기도하셔야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것처럼 새벽, 낮에, 저녁에 할 것 없이 열심히 교회를 중심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왕궁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과 행복의 승산인 교회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의 승산인 교회를 만난 것이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요 이 땅의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위로받을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치유와 회복을 은혜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전능하신 왕이 계신 곳 오직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킹 오브 킹입니다. 은혜와 위로, 치유와 회복, 행복과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한탄과 절망과 불안에 묶여 죽어가고 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이 교회를 만난 것은 여러분의 세계의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희망이고 교회가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 교회에서 맛본 자들이고 앞으로 맛볼 주인공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계신 성산, 전능자가 계신 교회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방패는 이 교회에서 기도를 쉬지 마시고 예배를 게을리 하거나 쉬지 말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